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강의가 다섯 번째 시간일 겁니다. 이제 반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7년 환란 전 휴거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이제 마음이 열리셨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더 놀라시고 마음가운데 더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 적그리스도와 666 베리칩에 대한 강의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이번 시간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 세상 징조를 통한 증거인데 그 첫 번째 목차로 유럽의 경제 위기와 강국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중동 독재 국가의 폐망과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세계대전의 징조,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과 베리칩, 다음에 바벨론 세력의 등장을 성경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세상 일들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 예언된 세상의 마지막 징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7년 환란 전 휴거는 유럽에서 강한 10개의 국가가 합쳐져서 그 중에 3개의 국이 망하고 7개의 국가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는데 성경은 유럽은 결코 강한 제국이 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관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이 재정 위기와 금융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국가들이 하루가 다르게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을 방송과 언론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은 세상의 4대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42절 말씀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가 카트리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왕과 귀족과 상호 결혼으로 거의 모두 다 친척지간이지만 하나의 큰 제국으로는 다시 강성해지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등이 유럽을 하나의 대제국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강성하게 하신 제국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등 네 개의 제국뿐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럽의 상황처럼 단지 여러 나라들이 철과 같은 강한 나라도 있고 진흙같이 약한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10개의 유럽이 뭉쳐졌다가 다시 7개로 나누어지고 그 강국이 된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실상은 1973년에 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종말론 신학자 할 린지라는 사람의 그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소설책의 내용입니다. 현재 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666표가 베리칩임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지구 정부를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는 이 베리칩을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줄 것이라고 각종 강연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믿고 있는 유럽 강국의 이야기는 단지 소설일 뿐입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유럽의 열 발가락 시대에 한 산에서 한 뜨인돌이 나타나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 뒤에 오직 열국,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한 뜨인돌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7년 환란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처럼 유럽이 하나의 제국이 되어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교훈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혼잡한 나라의 시대에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여 있으며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을 합친 것과 같은 성경의 예언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동 독재국가의 폐망과 3차 세계대전의 징조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랍 국가들이 러시아와 힘을 합쳐 이스라엘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믿고 배워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동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를 보면 그러했던 것 같이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과 무기를 가지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독재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혁명에 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명 자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2010년 12월 18일에 일어난 튀니지 시민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예멘,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의 독재자들은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세계 강국들과 이해관계로 그 독재를 유지하고 왔지만 민중들의 배고픔과 민주화 요구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중동을. 중동의 국민들은 전쟁과 무력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시대에 이집트와 리비아와 구스, 이디오페죠? 그 국민들이 누군가의 종이 될 것을 예언하여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2절 말씀에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성경은 여러분들께서 믿어왔던 것과 반대로 기록이 되었으며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지 않음을 다시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7년 환란 끝에 일어나야 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전쟁 분위기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에 나는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기쁨으로 기도하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성도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래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분의 실망과 성경 말씀의 신뢰성이 그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992년에 한 종교 집단의 휴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으며 말씀의 혼란과 혼돈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것이며 그 어떠한 진리의 말씀에도 그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7년 안에 관한 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7년 환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중동 평화 조약입니다.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중동 평화 조약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를 승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중동과 이스라엘의 7년 평화 조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후 3년 반에 드디어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치를 하게 되고 666표를 줌으로 해서 사고 파는 것을 통제하고 그 표를 안 맞는 자는 모두 죽이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또 죽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차로 국가 마국의 전쟁인 이스라엘과 미국 대 러시아 중동 전쟁이 있고 2차로 동방의 왕 2억의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과 중국과의 전쟁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는 게 7년 환란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자, 7년 환란 교리 중 가장 중요한 일들의 하나인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며 그 이후에 드디어 중동의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하며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이 7년 환란의 교리입니다. 7년 환란전 휴거를 신봉하는 사역자와 교회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의 일촉즉발의 중동 전쟁의 상황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앙들을 거론하며 헌신과 재물과 교회의 충성을 요구하고 그 성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은 7년 환란 중 7년 평화 조약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약이란 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기에 현재 팔레스타인 정부는 하나의 자치도시로서 국가로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통은 아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서방 국가들에게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싸워왔던 우리나라의 현실과 견주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승인이 된 후에 이제 중동에서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어준다 합니다. 이 교리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이레의 굳은 언약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레 전 3년 반은 평화가 후 3년 반은 공포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7년 환란전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처음에는 중동의 평화조약을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런 시대가 되기 전에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격상될 날이 올 것이라 크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러한 일이 실제로 세상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 슬그머니 전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면 그러한 일은 휴거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된다고 관심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팔레스타인이 드디어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예언대로 2012년 11월에 국가로 승인되는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유엔을 통해서 이제 당당히 세상의 국가로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자신있게 주장하고 보란듯이 세상에 외쳐야 하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냉가슴을 앓게 되었습니다. 7년 환란 교리론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과 중동의 7년 평화조약의 증언과 성취함을 보면서도 7년 환란 사역자들 얼굴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늘상 주장한 대로 다니엘서의 한 일의 굳은 언약이 7년 중동의 평화조약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 앞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분께 직접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색이 되었는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7년 환란 교리처럼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은 누가 하였습니까? 적어도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목회자분들의 주장이라면 지금의 중동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금의 유엔 총장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변개하고 또 변개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불법을 하나님 앞에 할 것입니까? 이제 잘못된 교리를 내려놓고 영혼들 미혹 가운데 인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7년 환란전 휴거에 이런 교리적 내용을 모르는 채 거의 맹신적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대다수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성경적으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기를 원하며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되고 문제됨이 전혀 없으며 세상 일은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답니다. 우리는 몰라도 되고 어차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을 인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은 제2의 늑대와 양치기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제2의 휴거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으며 7년 환난 전 휴거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의문입니다.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어느 교단들은 짐승의 표가 바코드라고 해서 바코드에서 RFID 즉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로 불리는 일명 전자택으로 바꿔서 말해오다가 베리칩의 등장으로 절정을 이뤘는데 그 베리칩이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법적으로 상용화되자 이번에도 슬그머니 말을 바꾸면서 환란 후의 일들이니까 그런 일은 몰라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냐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추측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말에서 그 교리에서 발을 빼고 성도들을 다시 오류 속에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 666표 그 발달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바코드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2세대인 RFID 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리칩이 나오게 돼서 오늘날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여러분들은 친숙하게 이 기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수 기호나 상형 문자 같기도 한 이 마크를 QR코드라고 합니다. QR은 Quick Response, 그런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흔히 보는 바코드와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코드 체계입니다. 스피드하고 스마트하고 스토리가 있어서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바코드의 체계입니다. 이 QR코드의 장점은 기존 바코드나 RFID, 베리칩과는 달리 어떤 기계와 전자적인 장비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해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작 방법도 어렵지 않고 QR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이버 등과 그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면 그 QR코드에 원하는 정보를 담거나 인터넷 주소에 링크를 걸어서 자신의 정보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소개하고 입력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정보 처리의 개념이 특정한 집단이나 기업, 회사의 시스템에서 제작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조차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 빈도나 사람들의 친숙함을 볼 때 QR코드가 666표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퍼져 있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가게나 매장, 디자인, 상품, 명함, 심지어는 교회 홍보에도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건물 간판이나 물품이나 매장에 그 666표 상징이나 글자나 숫자를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는 비판과 논쟁이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간판의 홍보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많이들 보았던 이마의 바코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건물의 666 홍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QR코드는 교회에서조차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666이라고 해왔지만 그 진화된 시스템을 교회 안내와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느 교단이나 교회에서 666표가 이제는 QR코드입니다 라고 선전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7년 한란 교리에서 666표는 계속해서 진화되고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으며 이미 QR코드는 우리에게 상상으로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말씀을 변개하고 전할까봐 이번에 제가 먼저 못을 받고자 합니다. QR코드는 절대로 666표가 아닙니다. 7년 환란전 목사들은 자신들 또한 사람인지라 틀릴 수도 있고 믿는 자로서 아량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들은 강연회나 세미나나 집회 등에서 베리칩을 666표에 증거하며 종말론적 교리를 멈추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 내에서 교회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눈앞에서 7년 환란에 있을 베리치비의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현재 세상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그러한 칩을 받게끔 제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7년 환란 교리의 주장이라면 이미 적어도 여러분들은 7년 환란 중간에 소용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참 어렵지 않게 대답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짐승의 표는 우상숭배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짐승의 표는 컴퓨터 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이다.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자, 두 질문을 제가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 666은 베리칩이며 컴퓨터 수이다.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각이 있어 총명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 자들은 결코 지혜와 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자에게 그 숫자를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바코드나 베리칩이 666이라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물건들은 그 물건들에 찍힌 바코드 때문에 사단의 부정한 물건이 되어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베리칩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카드나 휴대폰 등에는 그 용도만 다를 뿐이지 이미 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번호 하나씩은 그 칩에 이미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칩과 바코드의 생활권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베리칩은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매매의 경제 수단으로서 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칩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시키기 위해서 통제하는 수단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주체인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땅 짐승이 주는 표에만 관심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그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목회자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무시하고 성도들의 관심을 어떤 다른 것으로 돌렸으며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지만 끝내 그들은 소경이 되었으며 결국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에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별을 이마에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러한 심판의 교훈이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됨을 기록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리고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에스겔 9장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기까지는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며 이 인치는 사역이 끝나시는 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관련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혹 여러분들께서 인의 개념하고 표의 말이 다르니까 틀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과 표는 성경의 어문상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인데 그 마크나 표시를 통해서 그 주인들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도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에스겔 9장의 표와 요한계시록 13장의 표가 동일한 마크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중 7은 하나님의 충만과 완성의 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신다는 것이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무엇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믿음의 판단은 두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두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가 아니면 사단을 숭배하는가의 인식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의 세력은 이마뿐만 아니라 그 오른손에 표를 주고자 합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께서 그 당시 로마에서 노예나 병사들에게 주는 그 표시를 예를 들어서 상징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노예나 병사들에게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의 신분을 표시했고 그것은 자유적인 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전쟁이나 돈으로 팔려온 포로나 신분들이기에 강제적으로 생긴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바벨론의 오류에 그 교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오른손의 표를 받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 사고 파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앞으로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을 위하여 사고 파는 매매의 경제 수단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며,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아십니까? 오늘날 TV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먹거리와 관련된 그 방송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실은 노화의 시대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일 가운데서 절제를 또한 인내를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에 의해 나오는 그 성품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배고픔에 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 증거가 되었으며,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될 때 그 기록이 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역사가 그 성경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은 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진미인 먹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절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주리신 후에 첫 번째로 사단에게 유혹받은 것이 바로 먹는 것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현상을 먹고 마시는 것에 절제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셨으며, 사고 파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인내와 절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난과 시험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표를 안 주시는지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 강제와 강압이 없는 자유 가운데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상에서 영적 싸움은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 사이에 표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확인하고 신뢰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표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표현은 반드시 누구나 다 표시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는 우상 숭배의 의미이며, 이것은 계명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은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또 하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이 십자가상에서 패했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도 하늘 성소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666은 컴퓨터인 디지털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받겠습니까? 짐승의 표 666은 사람의 수며, 666의 본질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다음은 바벨론 세력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주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존재하신다.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존재이다. 자,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성경의 한 부분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를 유럽에서 나타날 미래의 초인간적인 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젊고 잘생겼을 것이다.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말재주와 풍채로서 슈퍼맨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며 백인이며 유대인이다. 30세 정도의 젊은 남자로 비밀스러운 당체나 조직에 자라나고 있을 것이며 사탄의 아들로서 자라고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요한 1서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며 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성경을 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정확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사탄의 모습을 비밀리에 덮어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식들에게 자조심, 길조심, 사람 조심하면서 누누이 세상을 살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그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은 싸움의 기본입니다. 그럼 왜 그럼 우리는 특별히 말세를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리우드식 적그리스도 이미지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오맨인데 그 오맨을 통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서 있는 적그리스도 이미지는 그 오맨의 그 영화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사탄의 우두머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거나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악령이 되거나 그 사람을 통해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곤 합니다. 소설이나 동화나 각종 매체 등에서 이와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하리라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가 각인이 되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괴리의 역군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며 숨기고 비밀리에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성경에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그리고 자세히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작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앞으로 7년 환란 전 후에 나타날 초자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그동안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장 3절에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이니라 우리 한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첫째로 한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력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역사의 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분명 사단의 해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단의 해가 사라졌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자, 시대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한 명, 미래에 나타날 한 사람으로 보는 성경 해석의 생각에서 좀 나오셔서 좀 넓게 적그리스도에 대해 상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유일무이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장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네, 작은 의미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의 비밀과 사단의 회라는 모임과 버가모 교회의 사단의 보좌에 대해 상고해야겠으며, 또한 짐승이란 말이 계시록에서는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밑도 끝도 없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하며, 근래는 베리칙과 관련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며, 심지어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라고 하는 흥미있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임봉하에 두는 것이 믿음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또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다 짐승도 알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땅의 짐승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성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짐승입니다. 잘못 이해된 말씀 중에 하나가 매번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이마나 손에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 시대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지만 그 새끼양 같은 그 땅 짐승을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땅 짐승이 그 바다 짐승을 위해서 그 표를 강요하고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땅 짐승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땅 짐승을 알고 바다 짐승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더욱 깨어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그 두 짐승이 보이십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세상의 짐승들이 방주에 승선하기 위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주에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짐승에 대해 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그 여러분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오셨던 666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다 짐승이 666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잘못된 예언의 말씀과 오류를 전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가감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증언과 성취함이 비록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말씀들은 겸손하고 지혜스럽게 억지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풀려진 계시와 말씀에만 만족하시고 은혜스러워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계시와 예언이 확증되고 난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했습니다. 기만과 오류투성의 예언을 신봉하고 전하면서도 영생의 복음은 확실히 전할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의 증언과 성취는 이러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의 증언과 성취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영적 분별할 수 있는 증거인 것은 지금 세상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력을 크게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악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문과 불신의 만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과 가감하는 제 시작이며 오늘날 기독교계의 가장 큰 미혹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가감하는 죄의 교훈을 그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에스겔 13장 2절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에스겔 13장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이러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씀들을 덧붙이는 그 죄의 습성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경고와 책망의 말씀들을 기록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깊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며 말씀을 제한다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께서 기록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아침 빛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올바른 증언과 성취함 앞에 올바른 복음과 진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은 바벨론의 음행에 취한 자들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분들이 전하는 성취함과 증언이 오류이고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면 절대로 정확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예언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귀의 미혹과 기만에 빠져서 진리를 배반하고 멸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성경의 상고는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주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야 할 사실은 신약 성경에 적그리스도를 벗어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일어날 한 사람의 초인간적인 존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성경의 역사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종교적인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마치 미래에 올 어떤 폭군 같은 세력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존재를 기다리고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어 간다고 믿기 때문에 큰 관심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좌표를 분명히 알려주시기에 존재하는 이 중요한 예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다면 교회와 영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됩니다. 진리가 오해되고 또한 교인들이 바벨론 세력이 전하는 오류의 말을 마치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미혹해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칼과 방패를 겨누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목회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지금껏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신 그 교리적으로 논쟁이 많았던 종교개혁가 그분들도 흥미롭게 하나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요한 칼빈, 후스, 제롬, 존 낙스, 요한 웨슬리 같은 그 많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진리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세력으로 해석하는데 놀라운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간과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참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를 성경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기 한번 바랍니다. 성경은 그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